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0번째 시즌 3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0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학자인 존 오웬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이제 토크를 진행했는데 아마 토크를 들으신 분들이나 책을 직접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 이번 책은 참 어렵다, 이번 토크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은, 그리고 그 책을 해설하는 이런 토크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책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오래전에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이 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책을 읽다가 중간에 한번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일찍 포기하시거나 이 책을 읽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책이 어렵긴 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꼭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이 책만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책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책도 세상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이 책만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이 따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씨름을 해야 하겠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 책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이 책은 어려워서 우리가 이 책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또 딱딱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져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한다면, 그의 영광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붙들고 씨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1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장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존 오웬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죠.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내게 주신 자도 그랬으니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올라가 영원히 계실 그 하늘의 천국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긴 기도를 드리셨는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여, 나를 믿는 자들이 내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존 오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은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셨던 일이고 신자라면 누구나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할 일이다. 이것만큼 신자에게 복된 일이 없고 이것만큼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존 오웬이 끌어내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존 오웬 목사님의 설명을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봄으로써 유익과 만족과 복락을 얻는 것을 더 염두에 두고 계신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중보자로서의 모든 영광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혹은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보고서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효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진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점차 그 영광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확실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현재 우리의 위로와 장래의 복락이 달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생명과 상급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광채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은 존 오웬 목사님의 이런 설명에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존 오웬 목사님이 신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다. 이런 설명을 정말 여러분은 진심으로 동의하시는지요?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정말로 내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그의 영광을 보는 데 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에이, 그냥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그렇다라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동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동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중심적인 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정말로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신앙적인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어떤 간증이 뭐 어떻게 뭐 나오든 말든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신앙적인 대화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딱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충분하게 고백되고 공유되고 나누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체험을 했다, 뭐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신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만이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흥미진진한 간증이나 기적 얘기가 오고 가도 우리는 그 대화를 신령한 대화라고 부르기 어렵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 부르기가 어려운 것인데 교회 안에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신앙생활 속에서 보고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할 때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요한 주제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동의하시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다라고 정말로 동의하시냐고요. 만일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내용에 동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진리를 우리가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 왜곡되어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책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가야 하겠지요. 이런 책을 읽을 때도 잔뜩 마음이 부풀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썼다고 저자를 탓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읽어간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존웨 목사님이 강조하는 두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존웨 목사님의 설명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방식과 그 정도는 두 가지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구별한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직접 봄으로서 실제로 봄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 속에서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 후에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에서 주로 이 두 번째 방식, 다시 말해서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그 영광을 직접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그냥 천국에서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일이 완성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신 것이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듯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본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들은 그 영광을 보는 시각을 얻게 되었을까? 첫째,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왕들이나 능력 있는 자들이 가진 그러한 영광이나 찬란함처럼 외면적인 조건의 영광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뽐내신 적이 없었고 항상 종의 모양으로 계셨다. 둘째, 제자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육신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풍채나 찬란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으셨다. 셋째, 제자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적인 영원한 영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신성의 본질적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넷째, 제자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자의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직무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우리에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뭔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찬란하고 밝은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연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존 오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정말 완전한 찬란함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천국에서야 가능한 일이다. 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진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의 아름다움과 그것의 찬란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그 직무, 사역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와, 대단하다. 와, 그 사람 정말 빛이 나.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수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아, 그 사람 대단해, 그 사람 빛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고상한 형태의 의미, 아, 그 사람 정말 빛이 나, 그 사람은 정말 멋있어 라고 말할 때 가장 고상한 형태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 사람 멋있어, 그 사람 정말 빛이 나,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것이 가장 고상한 형태의 말인 것이죠.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 곧 이 땅에서 그가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맡으신 사역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귀함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할 때 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는지, 그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안에 얼마나 귀한 존귀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불완전하지만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보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없어도 되는 그 찬란한 영광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머리가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서 존웨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네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토크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 장에서 한 번 더 그 유익을 강조하고 이 장에서 얘기하지 않은 유익들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역시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인격으로 변모해 간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방편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덕을 입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부단한 묵상은 그 묵상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기가 쉽다. 두려움과 염려와 위험과 곤고함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욕심이 우리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마음은 무질서해지고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져서 갈피를 잡기가 어렵게 된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영광스러운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거룩하고 진지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복락의 근원이요 원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다. 여러분, 저자 서문에서도 존웨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설명했지만 이제 그때 하지 않은 얘기를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진실하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어지간하게 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 변하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증거 구절로 제시하죠.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저희가 이 챕터 1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신앙에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나 거룩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설명입니다. 지난번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달려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영광을 따라 영광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행복과 안전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 해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을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도 있고 우리의 잘 변하지 않는 못된 성격들이 고쳐지는 거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익이 설령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에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특권이지만 이런 유익까지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더욱더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성에 안차기도 하고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무슨 유익을 줄까 의구심이 들지도 하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성경 구절을 기계적으로 뭐 몇백 개 암송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비춤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만족과 기쁨은 훨씬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남아있을 자기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다른 것을 중요하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심적인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삶의 원칙으로 굳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1장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두 번째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